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사야서 8장에 와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큰 두루마리를 취하고, 사람의 펜으로 그 안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적으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취하여 기록하게 하고 여 대언자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읽었을 때 내용 파악이 사실 좀 쉽지는 않으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다마스커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지리라. 그 4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어디죠? 여기 이제 시리아잖아요. 시리아와 또 사마리아,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아니,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유다를 침공하는 그 얘기였잖아요. 그 앞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시리아에게 망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내가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취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이 그 앞구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미리 하나의 증표를 세워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뭐냐? 그게 이제 이사야가 낳게 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장에 보면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스알야숩이라고. 그 아들 말고 또한 아들을 이제 낳게 될 건데, 낳기 전에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마헬 살랄 하스바스였죠. 우리 그 휴양회 때 이거 문제, 퀴즈 문제로 나왔었죠. 예. 자,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미리 기록해 놓게 하시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기록을 증인이 이 일을 기록을 해놓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가랴는 우리 그 구약 성경의 끝부분에 나오는 스가랴서의 스가랴와는 다른 스가랴입니다. 그냥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사야가 여대언자와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대로 그 이름, 아이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무슨 표적이 되는 거냐? 여기 보니까 이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뭐냐면 속히, 마헬이 속히, 살랄이 노획, 하스는 신속, 바스는 탈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노획되고 신속하게 탈취된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멸망이 빨리 찾아올 거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얘,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뭐한 3살 정도면은, 3년 정도 지나면은 뭐 아빠, 엄마 할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개인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한 3, 4년 내에 어쨌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자, A라는 일이 있고 B라는 일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하나님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A라는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먼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기록으로 남기게 하십니다. 1절에 보면 큰 두루마리에 써라. 사람의 펜으로 써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잘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써놔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적어놔라. 이렇게 지금 A에 관하여 이제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인을 세워서 공증을 하게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을 취하여 기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A가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낳고 실제로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3절이죠. 자, 그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이 A가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면서 B가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너희가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너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A를 먼저 내가 성취하는 거다. 이런 구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커스의 재물과 시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거다. 요거는 이제 B에 해당하는 거예요. B. 그렇죠?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건 B 얘기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건 A 얘기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가 성취되는 거를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B가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이제 이런 구도입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사실 여러분 성경의 구도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거예요. 성경 전체의 구도가 이거예요. 자, B에, 성경 전체에서 B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거든요. 예. 크고 흰 왕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심판에 면제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만. 그래서 이 비에 관한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회개보고를 할 날이 온다는 그것이 비인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예언의 성취들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이 예언되고 성취되고, 신약 교회에 관한 것들이 예언되고 성취되고 하는 그런 그 A의 과정, A의 과정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뭘 확신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B가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확신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구도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오케이.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에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큰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강둑을 다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네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혼자 읽거나 아니면은 이 음성 파일로 해서 이렇게 쭉 듣고 넘어갈 때좀 답답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조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거나 들으면 그러면은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나시면서 아 그게 그때 그런 거였지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시원한 맛이 있으실 거거든요. 자, 여긴 무슨 말이냐? 여긴 하나님께서 두 개의 어떤 물줄기 이것으로 이제 대조를 해 놓으셨는데 하나는 실로아의 물이고 하나는 강하고 큰 강물이에요. 실로아는 실로암과 똑같은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는 실로암으로 되어 있고, 뭐 실로암 망대 할때그 실로암으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이게 실로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하고 큰 강물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강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냐? 그게 아니라 실로아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이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 여기에 부드럽게 흐른다. 실로아의 물은 부드럽게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유한 통치. 이걸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실로아의 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한 통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의 인간적인 어떤 동맹을 더 좋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실로암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크고 거센 강물에 해당하는, 유프라테스 강에 해당하는 그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 거기 6절에 보시면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마치 거대한 강물 줄기가 내려와가지고 모든 걸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에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이게 르신과 베가죠. 르신은 시리아의 왕이고 베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둘 연합군을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 줄기를 통해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들을 파멸시키겠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이 우기 때 거대한 강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 뚝을 쌓아놨던 그 뚝까지도 다 흘러넘쳐가지고 다 홍수가 나듯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뚝은 여기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국경 방어선 뭐그 정도 되겠죠. 그런 걸다 허물면서 내가 거세게 그 군대가 내려와서 너희를 다 쓸어버리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그게 어디까지 이르냐?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유다를 지나 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목에까지 이른다. 뭐예요? 유다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만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도 거의 반죽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목에까지 그 물이 잠기면 거의 죽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 남쪽 유다도 그 피해를 엄청나게 겪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멸절은 아니에요. 유다가 완전히 전멸당하는 건 아니에요. 왜? 목에까지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뒷부분에 임마누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네 땅을 넓게 채우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는데 어쨌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대한 통치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이제 좀? 예, 오케이. 자, 9절입니다. 오 백성들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각 이 날이라,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모든 자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적으로 아무리 너희가 동맹을 맺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비슷한 표현을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반복하고 계십니다. 비슷비슷한 표현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 절대로 너희 그 서로 뭉친다고 해서 너희가 살아남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동맹으로 이걸 극복할 수 없어.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여러 번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우리가 이제 하나 조금 또 이제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10절의 맨 끝부분에 보시면 10절이 아까 이제 한글로는 뭐였냐면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게 영어로 뭐냐면 for God is with us예요. 요거 좀 친숙하지 않으세요? God is with us. 여기 is가 들어간 형태로. 근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사실 그 앞부분에 언급된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그 임마누엘을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는 건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제 그, 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정체성 또는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제 계시하실 때, 여기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뵈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거기는 God with us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마누엘을 영어로 옮길 때에 이사야서에서는 God is with us로 옮겼고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God with us라고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던 거냐면 God with us가 who is가 생략된 채로 God who is with us.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흠정역 진영, 킹제임스 진영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흠정역, 또이 표준역, 또 근본역, 권위역, 또 최근에 나온 반석역이라는 게 있어요. 또그 말씀보존학회에서 나온 그 한글 킹제임스, 모든 그 킹제임스 성경의 한글 번역본들은 다 이것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다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이 이제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임마누엘 할 때에 뭐 발음은 이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임마누엘 할때그 임마누까지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냥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마누엘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요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동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헬라어로 옮기든 어쨌든 그이 who is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없고 그냥 단어 자체만 두 개가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조합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제 동사를 이제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름에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름을 만들면 그것을 사람들이 해석할 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그걸 그냥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동사가 없어도. 그러면 이제 임마 누와 엘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할 때, 제가 이번에는 이걸 공부하면서 조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사야서에서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God is with us라고 지금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거기서 풀어서 지금 이사야서 8장 10절에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가.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이 됐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 가르쳤을까 봐. 네,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서에서는 God is with us로 임마누엘을 그냥 그렇게 영어 킹제임스 역자들도 그냥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이건 넘어가시고요. 자, 11절입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읽고 또 들을 때이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뭐 성경에 안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만, 정말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는 너무너무 근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여기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가르치셨다. 여기 내가는 이제 이사야예요. 이사야 대언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백성의 길로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해서 하실 땐 그렇게 말씀을, 너는 이사야 너는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 그들이 걷는 길로 걷지 말아라. 그 길은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대중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거리가 엄청 멀어져 있는 그 나머지 사람들, 유다의 나머지 사람들, 뭐 이교도와 거의 다름없게 돼버린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걷는 길인데 그건 대중들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여론에 밀려가는 길인 거예요. 여론은 그들이 형성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여론을,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들이 대중이에요. 그야말로 대중.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시류에 편승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는 너는 그 길로 걷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길로 걷지 말아라. 대중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사실 그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사실 이제 그 사람의 실제적인 어떤 이제 능력인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이 뭘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대답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이 그 정도가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는 게 뭘까?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연관시켜 본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끊임없는 두려움과의 싸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생은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우는 거. 수긍이 되시나요? 두려움과 싸운다.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함, 긴장 이것도 다 사실 두려움과 겹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사람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고 이건 본성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건데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영아 때 태아 영아 상태에서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그 낯선 자극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 다음에 어떤 고통 추운 거 이런 자극에 이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는 한 5살 이하 이럴 때는 그 제일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엄마나 아빠와 분리되는 두려움, 분리 불안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그 어두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 괴물에 대한 공포, 또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낯가림을 하죠.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두려워서 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5, 6살 이렇게 됐는데도 이제 그 은가를 잘 못 가린다. 그럼 그거 실수할까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고 또 그러면 이제 또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주사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아동기가 되면 또 어떤 두려움이냐. 초등학생 정도 되면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집단 내에서 이 동료 집단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또 비교 대상이 되고 평가받는 것, 또 놀림을 당하는 것, 또 시험 치르는 것에 대한 공포, 또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포 다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부터 다 두려워요. 예, 또 그 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또 요때쯤 되면은 그 자기 반려동물,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죽음의 개념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두려움은 뭐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에게 고백했을 때 거절당하는 두려움, 이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에 대한 두려움, 진로에 대한 것, 대학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낙오될까 봐 굉장히 큰 두려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때쯤에 이제 우리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편부 편모의 가정으로 이제 그 가정이 해체되는 거.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는 것,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이제 이 나이 때에 이제 많다고 합니다. 청장년으로 진입하면 어떤가요? 경제적인 두려움이 커지죠. 그래서 취업에 실패한다거나 또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때 이제 언제 이게 이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것, 그다음에 결혼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배우자를 잘못 선택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상사나 조직 문화에 대한 두려움, 또 회사 내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어떤 내 양심과 꺼리는 일을 내가 요구받았을 때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이제 하고 나면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빚을 많이 졌다, 대출을 많이 받았다, 그럼 그걸 갚아야 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산다, 매번 옮겨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안전사고의 두려움. 또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소통이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외도에 대한 두려움. 또이 내가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육아라든지 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내 커리어가 이렇게 딱 중단돼 버리는 그런 두려움, 내가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모 사이에서 비교가 되는데 내 자녀들이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지금 느끼고 계시는 단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중년기가 됐습니다. 자, 체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만성 질환, 외모 변화에 대한 두려움. 요걸 지금 제가 지금 겪어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조 조정에 대한 두려움, 또 후배가 나를 추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기술이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은 계속 연로해 가시는데 그 부모님이 병드시면 내가 어떻게 수발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일탈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중년이 되면서 그 어떤 그 인생의 그 의미가 이렇게 공허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이제 이제 노년기로 이렇게 접어들면서는 이제 뭐가 두렵냐? 넘어지는 게 이제 두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던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좀 자꾸 이제 몸이 이제 연로해지시고 연약해지시면서 자꾸 넘어지셔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기도했었잖아요. 넘어지시지 않도록.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 또 치매에 대한 두려움, 은퇴 자금이 고갈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누구한테 이거 어리버리하다, 누구한테 이거 이 나이에 사기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내 역할이 없어지는 것. 내가 가정 내에서 그래도 뭐 경제력이라도 좀 있고 이럴 때는 나를 다 인정해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이게 나이만 들었는데 우리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내 역할이 없어졌을 때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잊혀질 것에 대한, 또 내가 외로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현대사회 같은 데서는 이제 나는 핸드폰을 잘 사용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핸드폰 사용 젊은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쪽에 이제 그이 처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양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용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 일단은 죽음 자체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신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통증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러다가 내가 숨이 멎을 때그 호흡이 곤란해졌을 때그 공포.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때 그래도 조금 사람답게 죽어야 될 텐데 내가 너무 이렇게 정말 남들 보기에 추한 모습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존엄성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실 뭐 학생들이나 그런 뭐 청년들은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의 어떤 영역이 다 다른 거예요. 작별에 대한 두려움,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을 남겨두고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녀들의 어떤 생계에 대한 두려움, 또 유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람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의 싸움, 이거의 연속이 이제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이 구절은 굉장히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해라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 같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려워해라. 해라. 이 두 개의 말씀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 너희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염려, 그러니까 염려도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염려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너희는 그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두려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라는 본성은 아예 이 인간들에게 그냥 기본 탑재, 장착을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딱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 그게 창조주란 말이에요. 아담이 두려워했어야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선악과 문제만 두려워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게 아담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을 해할 짐승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해할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배고픔도 늙거나 병드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렵게 할 다른 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예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했냐? 아니에요.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담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뀐 것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면서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모든 자들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 그걸 다시 역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역전시켜라.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거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네. 그래서 이 부분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 절만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이나 구약이 똑같아요. 뭐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는 두려워해라. 이 구조예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는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행복은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 것인가 또는 뭘 두려워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면서 세상만 두려워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지금 제일 관심을 두는 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러니까 누구를 무엇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냐, 행복해지지 않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선택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예, 아멘. 예. 졸다가도 요 때만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행복하신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본성을 주시고, 그 중에 두려움이라는 본성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이것저것 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단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저희는 모든 게다 사실 다 두렵습니다. 이것저것, 생계에 대한 것, 공부에 대한 것, 직장과 취직에 대한 것, 결혼과 자녀 교육에 대한 것. 하나님 안 두려운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새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없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진실되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